또 수련회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수련회를 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끄집어내고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정말 깊이 알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 너무나 큰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기가 못 되거나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더 깊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 손에 진실한 어떤 무기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할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지면 어떻게 사냐면, 이 땅은 뭐 별 뭐 필요 없구나. 이제 뭐 이렇게 사회 참여라든지 뭐 주변을 돌아보는 거라든지 이거 없고 그냥 개인 구원, 내가 죽고 하늘나라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오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서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한 예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져 있는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어떤 결론들이 나와진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고 나서도 너무 다른 삶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이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비밀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성경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복음으로 이 모든 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별개의 얘기라면 굳이 안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올바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결국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같이 감당해야 될 식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갈 것이 너무 필요하다. 깊이 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됨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수련회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침에까지만 해도 이게 입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이게 껍질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 그냥 하얗게 보여져서 이게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연구처럼 이렇게 보여질까봐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또 이렇게 껍질 떼고 그나마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질만 해서 이제 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피곤함이 계속 쌓인 것 같아요.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수련회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올라오시면 되지만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 마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간절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사역들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월 16일입니다. 2월 15일까지 카리브의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차 때문에 이제 2월 15일이 지금 오늘이죠. 이 시간일 거예요. 동시에 9개 나라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도미니카, 아이티, 지금 도미니카하고 특별히 아이티는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도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심지어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내 통역자를 한 명 데리고 그 섬나라 샅샅이 뒤지면서 제자를 찾는다는 건 안 해보신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2002년, 2012년에 처음에 마이애미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상황들을 저분들이 그대로 이제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비난을 받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반대를 받고 뭐 이런 얘기 속에서 이제 제자를 찾아간 일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제자들이 찾아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꿈부레 때 기쁨으로 그 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사역이 이제 칠레가 끝나고 이제 볼리비아로 넘어갔어요. 볼리비아로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온 페이스북에 어떤 그 베이마르가 올린 글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좋게 한 1, 2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에 스피커 틀어놓고 막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나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달고 목사님. 그래서 이제 추우는 이제 이렇게 목도리 감고 이래가지고 이따가 자기 순서 되니까 막 메시지 하는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일단 아찔했습니다. 그 볼리비아가.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오늘 보여줬던 어떤 영상에서만 높이가 3600m인가 해요. 그러니까 백두산의 한배 반의 높이에 올라가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역이 막이전 세계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를 정말로 깊이 제대로 섬기고 도우려고 하면 우리가 그 정도로 준비가 되겠다는 거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알자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이 복음이 얼마나 큰가. 성경에서 복음을 너무나 크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냥 암기만 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식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지 그게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터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이 왕성할수록 더 깊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역사가 더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섬겨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 얘기를 할 건데요.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둘째 시간 후반부나 셋째 시간 되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통치라고 하는 얘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나눠드렸고요. 이제 오시지 못한 분들은 이제 카톡에 우리 수경이가 이렇게 파일을 올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글을 읽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다 없으신 분들은 다 나눠주세요. 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요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많은 근거의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시편 103편 1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하고 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마치. 인간들 자유의지 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전혀 관여 안 하신 것처럼 보이니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저 한쪽 구석에서 그냥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방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섭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96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시편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지금 워낙 완악한 인생들이 되어서 누군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분명히 통치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면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통치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창세기 3장에서 완벽하게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노골적으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직접 신정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허락하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여긴다. 나를 버렸다. 너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너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인간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제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통치자시다라고 한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냐면, 실제로 그 하나님이 통치자시라고 얘기를 정말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매번 그 통치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모호하니까. 너무나 사실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가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그 통치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세기 3장의 어떤 그 배경하에 통치를 거부하거나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모호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100%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기보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계속 끄집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정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 통치 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정말로 통치하시네. 통치자가 계시네. 그분이 100% 통치하시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결론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쭉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대한 만물에 대한 그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통치자다. 분명히 우주 안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주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통치자로 일하시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 나타남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주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씁니다. 성경에는 주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다 포함해서 주라고 하는 표현이 6823번 등장합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며 주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왕이시며 주라고 하는 표현의 어떤 근거는 뭐냐면 그것이 설명한 것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주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이것도 사실 주라고 하는 지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실질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권력을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고 주라고 하는 표현을 가득 쓰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가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세부 학력으로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와 국가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개개인의 삶의 환경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문장을 쓰고 나서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을 좀잘 활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구절들을 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어떤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밑에 성경 본문을 보면 시편 104편 14절을 보니까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시편 135편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와 국가들의 운명을 주관하신 어떤 왕,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몇 군데 언급되어 있는데요. 욥기 12장 23절에 보니까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민족들 전체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시편 47편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실제로 뭇백성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실제로 정하셨다. 우리가 볼 때는 직접적인 통치가 눈으로 확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눈으로 실제적인 통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큰 개념에서도 이걸 놓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자연과 만물과 우주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모든 족속과 나라의 나라가 이렇게 생기고 망하고 뭐 커지고 널리 퍼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에서도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우리 모든 인생 개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은 통치자시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통치하셨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잡한 얘기 아니고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문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장의 문장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온 우주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과 일을 통제하시는 통치자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한 많은 결정권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름 이렇게 잘 이렇게 되고 또 뭐 정치를 잘 못하면 어렵게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부로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을 못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시장에서 물건 사고 뭐 이렇게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문재인하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삶에 우리가 못 느낄 뿐이겠지만 영향을 입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통치자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주 모든 만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는 여전히 통제하시고 모든 일과 모든 활동, 모든 일과 모든 활동에 통제하심에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그의 뜻은 거룩함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속된 말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대로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속성대로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도가 마침내는 이게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자, 지금은 계속 좀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전 우주 만물 하나님 통치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통치자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지금 서론적으로 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갑자기 없어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합니다. 시편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편 66편 7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시편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24장 23절에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자, 요 중대에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드려갈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했을 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뭘까? 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뭘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기초에 깔려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런데 그 다스릴 때 반드시 기초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의 기초는 항상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체덱 또 체덱화라고 하는 단어고요. 공의라고 하는 것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정의와 이 체덱과 미슈파트가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될 때 약간씩 다른 식으로 번역되는데요. 먼저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공평, 또 공의, 정의, 법 등으로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체디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 공의, 정의, 의, 요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그래서 체디카와 미슈파트라는 거죠. 공의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통치하시는 기초가 체디카와 미슈파트인데, 체디카와 미슈파트를 정의와 공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의와 공평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비슷하듯이 이 두 가지 단어 자체가 좀 비슷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좀 다른 각도가 있다고 할 때에 이 두 가지 단어를 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의와 공평 아니면 정의와 공의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는 아니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이 체데카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두 단어가 번역될 때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의와 공평이라고 하기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다스릴 때 항상 전 세계를 통치하실 때 항상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전 세계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어떻게 보면 통치의 법 아니면 통치의 기초, 통치의 원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법을 가지고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기초를 가지고 통치하실 거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를 자세하게 보니까 통치의 기초가 체데카와 미시파트라고. 정의와 공의구나. 의와 공평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보겠습니다. 욥기 8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시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굳게 세우신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9편 8절을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이렇게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시편 33편 5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36편 6절에 보니까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한글 번역으로는 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공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다 다른 번역들이지만 그냥 기초가 체데카와 미시파트 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공평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 공의라고도 할 수 있는 요것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지. 통치의 원리가 체데카와 미시파트 의와 공평 또는 정의와 공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편 72편 2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선지서를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선지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층을 맹렬하게 공격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예를 들면 과부를 돌봐야 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풀어냅니다. 이렇게 너희가 사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놓친 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놓친 거예요. 왜 정의와 공의를 얘기를 계속하냐면 정의와 공의가 통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 다음에 보실 거지만 사실 이 정의와 공의의 실체가 뭐냐? 정의와 공의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지금 3시간씩, 4시간씩 타고 왔는데 갑자기 통치 얘기하니까 눈이 풀려가지고 뭔 말하나. 갑자기 통치 얘기하다가 통치 본질이 뭐 공의와 정의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신앙 얘기하냐.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게 쭉 흘러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눈이 굉장히 많이 열릴 겁니다. 왜 그토록 구약에서 수많은 눈으로 볼 때는 영적인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수의 많은 얘기를 뭘 자꾸 다루고 있냐면 너희 지도자층이 왜 이렇게 행동하냐. 왜 이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다 놓쳤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 그 어떤 모습들을 질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건 이전에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놓쳤다는 거죠. 왜 공의와 정의를 놓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합니까? 공의와 정의의 본질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겁니다. 훑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침에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통치 얘기를 어려운 통치 얘기부터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시나 싶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복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치라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통과되고 난 이후에 결국 우리가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역할. 그건 나중에 셋째 시간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 통치의 방법, 통치의 원리가 정의와 공의다, 의와 공평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 성경 구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주요 단어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의와 공평의 원리로, 의와 공평의 원리로, 정의와 공의의 원리로 통치해 가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보전과 섭리 전체를 포괄한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와 보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게만, 우리 개개인에게만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와 보전과 섭리의 통치 모든 기본이 의와 공평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급하니까요.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통치를 얘기했습니다. 왜 통치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세하게 보니까 통치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기본이 있다는 거죠. 그 통치에는 기초가 있더라는 거죠. 뭘로 통치하시냐, 뭘로 다스리시냐,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으로 창조와 보존과 섭리와 인간의 모든 역사에 이 정의와 공의로 체데카와 미시파트로 통치하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구나. 근데 정의와 공의를 왜 자꾸 얘기하시냐,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주로 레위기나 신명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실제로 받은 그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주로 제사법, 의식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죄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막이나 아니면 많은 부분들의 의식법에 대해서 죄 어떤 죄를 사하는 제사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난 이유는 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시민법, 때로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물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섬길 것에 대해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엔 반드시 인간에게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법과 도덕법입니다. 이 법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가에 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왕적인 존재예요. 왕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통치라는 것으로 동역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뭘 잃어버렸냐면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적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왕된 어떤 신분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방법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법과 도덕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통치에 적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지켜라 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 지킴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 세계에 구현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과 같은 나라다. 그 얘기예요.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정체를 끌고 가는 역할, 백성들의 대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올바로 살게 됐을 때 거의 너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너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이라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복잡할 수 있는 얘기지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공동체,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부분,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공동체와 약자를 위한 배려, 창조 질서의 보존, 이런 것들로 그 법에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고 얘기할 때 정의와 공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선지서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주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납니다. 정의와 공의란 우리 문장을 알잖아요. 이게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제화되느냐, 선지서에서는. 그래서 주로 어떤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그리고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계속 설명, 이렇게 글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건데요. 그것은 억울하게 착취당한 자를 건지는 것, 사회적 약자들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정의와 공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제한 자를 피를 흘리고 있지 않냐? 그 말은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 너희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과부들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가 정의롭지 않다. 그게 공의가 아니다. 그게 의가 아니다. 그게 공평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의 기본 원리가 의와 공평인데 너희가 의와 공평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 행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 과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자를 피해 흘리고 이런 거 있지 않냐? 이렇게 선지서는 그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2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뭔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다음에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정의와 공의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도와주고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며 병약한 자를 도와주고 궁핍자의 부양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욥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동을 잘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어떤 표현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표현 방법으로서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이런 식으로 구약에는 표현됐어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놓친 거 아니냐? 왜 우리 주님께서 통치의 기본 원리로 정의와 공의를 주셨는 줄 아냐? 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함이시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놓쳤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정의와 공의의 실체되는 메시아, 통치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그 메시아를 너희가 놓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위에 문장을 좀 보시면 해지기 전에 가난한 자에게 받은 저당물을 다시 되돌려 주어 밤에 입고 잘수 있도록 배려하는 미덕이 의로움이 된다고 신명기 24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뜻이며 또 가난한 자와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법에 내가 순종한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실체화되는 것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자,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를 계속 책망하면서 동시에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사야 32장 1절을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반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요? 메시아가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누가요? 메시아가요. 이사야 16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정의와 공의가 계속 포커스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결국 메시아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의의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성질 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 소급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전혀 그냥 행위로만 얘기하는 것 같은 시민법과 의식법,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책망할 때 너희가 왜 공의롭게 하지 않았냐, 왜 정의롭게 하지 않았냐, 왜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렸냐, 왜 고아와 이 과부를 그렇게 압제했냐, 왜 이렇게 이 학대했냐, 뭐 수많은 얘기들을 계속 정말 무한 반복될 정도로 서신서는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 얘기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그리고 통치의 방법인 정의와 공의를 놓쳤다. 그럼 뭘 놓친 것인 줄 아냐? 약속을 놓친 것이다. 정의와 공의의 실체 대신 메시아를 놓쳤고,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은 이제 메시아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전 세계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앞부분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들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읽었던 문장. 선지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메시아를 예언하였다. 특별히 이사야서와 예레미야가 집중적으로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군림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 정의와 공의로 정의와 공의의 실체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제 그 이 땅에 나타나셔서 행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왕노릇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정의와 공의가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정의와 공의로 섬기는 모습으로,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중에 이렇게 요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이 마지막 강의에 다룰 건데요. 결국 왕노로 타는 것은 종노로 타는 어떤 기능으로 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왕이신데 스스로 종이 되셨다. 정의와 공의의 실체이신 왕이신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실현하셨냐면 종으로서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더욱 완전해져서 왕이신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신데 그 통치의 원리가 정의와 공의를 넘어선 또 정의와 공의를 통과해서 이제 아예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하게 나기를 타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리스도는 자신과 연합된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왕적 통치를 실현하도록 위임하셨다. 우리가 나중에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강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 세계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선택하고 구원하신 백성을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구약적인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을 때의 어떤 사고는 정의와 공의로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통치에 가장 기본되는 이 정의와 공의가 사실 그리스도를 나타냄이고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더욱더 이 정의와 공의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오히려 섬기는 모습으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세상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인 모습으로 통치하신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기를 때가 되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통치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 말씀입니다. 그냥 그 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가 될 것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정한 실현이 이 땅에 오실 왕적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약을 읽어보면 이렇게 그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 너무도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얘기? 그냥 행위만 어떤 초점 맞추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많은 원인들도 언약 놓쳐서 그렇다라고 하는 각도도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과부를 압제하고 뭐 고아를 이렇게 하고 학대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결국 너희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 열거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세상의 어떤 보통의 그들 나라들이 섬기는 그들 신 그런 신과 별로 이게 다름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많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항상 포커스가 메시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이란 말도 맞고 그리스도에게로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을 가지고 쭉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사실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동시하는 원리를 자세하게 보니까 항상 그 동시는 세데카와 미시파티. 그러니까 의와 공평 내지는 정의와 공의로 항상 통치하더라는 얘기죠. 요 얘기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정의,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장차 이 의와 정의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어떤 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의 어떤 의와 공평의 정의와 공의의 실체 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말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공평이, 정의와 공의가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왕이신 그분이 종으로 섬기는 모습. 이게 의와 공의, 공평을 넘어서는 정의와 공의의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왕으로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은 오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더욱 선명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얘기는 그 통치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얘기는 그와 함께 이 통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왕의 모습을 회복함과 동시에 왕으로서 종된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우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가 이렇게 하나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사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다음에 현장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강하게 다가옵니다. 깊이 알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인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지 누릴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알고 누려야지 이렇게 터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들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어제 특별한 분을 만났거든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식사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얘기 안 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식사 전에 할까, 식사 후에 할까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갔는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눈뭐 이렇게 눈빛 발사하고 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우리의 식사를 다 대접해 주신대요. 이것도 맛있는 것으로 일단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드시고, 그다음에 실체는 제가 점심 식사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 교육자들 얘기해 주지 마세요. 괜히 가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밥을 사주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먹고 오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부 이상한 쪽으로 간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이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통치조차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 그 다음에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재림과 이게 이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뜻대로 이끄신다는 얘기인데. 그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처음부터 거부했죠. 그게 아담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무엘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에 동역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우리 밥 먹고 살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상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평을 기본으로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약 성경 내내 끄집어내서 너희가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의 실체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의 실체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 의와 공평이 정의와 공의가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한층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신 그가 종의 모습으로 의로우신 그분이 정직을 행하신 그분이 더 낮아져서 왕이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어떤 특권 아니면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 우리 왕이시면 주가 반드시 계시다. 그분은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하신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왕이면서 종의 모습을 보이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왕일 뿐만 아니라 종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쭉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뭐와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해석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그 다음 시간에 좀 풀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계시가 있게 되기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원리이신 공의와 정의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의와 공평으로 또 왕이면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하나님 통치를 구현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것만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계속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그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납니다. 이 강원도 땅에서 이 동해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그 메시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그 메시아의 모습이 또 왕으로서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하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왕이시며 주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신 정의와 공의 또 정의와 공의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 정의와 공의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와 진실로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왕이면서 또 종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구현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아버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욱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음에 그 청량할 수 없음을 조금이라도 확인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우리가 복음에게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놀라운 진리에게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통치의 기본 원리 되시는 정의와 공의, 의와 공평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정의와 공의의 실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더욱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드러내셨던 모습처럼 주님 이 땅에 우리도 왕이면서 종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구현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계속 열어주시고 부유함과 풍성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